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살기를 다시 다짐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앉아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불러만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세상 유혹에 취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번성케 하셨는지를 잊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오염된 신앙으로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4시간 멈추지 않는 아파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직 성도들이 일으킨 작은 기도의 불꽃이 점점 커져서 기도의 큰 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아파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이 생명의 강처럼 가정에 흐르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군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첫 주 저희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을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저희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대가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주신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주신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그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가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처럼 회복시키지 못하고, 교회도 무너진 가정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래 달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셔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반석 위의 가정처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세워진 가정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회복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회복과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첫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구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친히 일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 그 얘기가 성경 얘기고 특별히 사사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온니엘, 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여사사 드보라 이런 상식 밖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소속이고,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 뭐 자르다, 뭘 배다, 넘어뜨리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나중에 우상들을 베고 이 땅에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자르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그를 사사로 빚어가시는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가서 한번 쭉 기드온 얘기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이 겁쟁이 같은 사람, 무슨 이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그 얘기를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사람들이 사사를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선지자를 먼저 주셨어요. 그 선지자는 와서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 섬기다가 또 이 모양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기드온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수확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타작할 때는 원래 뭐 공개된 아주 넓은 장소에서 바람이 불 때 해야 돼요. 그래야 키질을 하면은 알곡이 갈라지죠. 그런데 지금 이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자른 곳입니다.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곳이어서 숨겨진 곳 같아요. 근데 이게 밀타작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개된 속상에 사다가 다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겁에 질려서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무슨 용사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용사가 없기로서니 겁쟁이 농부 한 사람을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까지 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겁에 질려서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겁에 질려서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고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비겁한 사람을 찾아와서 뭐 부를 호칭이 아무리 없기로서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부를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한 번도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보지 않은, 그런 생각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그리하여 그 새로운 자기 정체성에서 발현되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믿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드온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지금 이 난세에 말이죠, 7년째 미디안 족속이 압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를 사람이 없고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드온이 부름받은 상황이에요. 어느 모습 한 구석을 보더라도 용기란 용기 있는 용맹스러운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를 보더라도 그에게는 어떤 민족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 주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사건,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깨우치는 사건, 이 믿음 사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일 뿐인데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열국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그도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도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를 어쨌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무슨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반에서 도망쳐 나와서도 또 무슨 형 에서를 만나기 무서워서 밤새 그는 노심초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무슨 요한의 아들 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자를 갖다가 무슨 베드로니 반석이니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단단히 무슨 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 행전, 믿음 사건을 보게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 대단한 여인입니까? 어린애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예? 내가 처녀가 지금 잉태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천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지라.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믿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는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절부절해야 마땅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려나? 아니 내가 지금 요셉과 정혼했는데 지금 애를 갖다니 결혼하긴 하지 지금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찬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서른 마흔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고했는데 그 일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믿음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자기의 판단일 뿐이고 자기의 습관일 뿐이고 자기의 이성일 뿐이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 없어도 여러분 아이폰도 만들 수 있고 AI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을 필요로 합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자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더 악독한 일을 저질러도 교회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뭐가 믿음인지는 모른 채 교회를 매 평생 다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 얘기를 보면서 기도원이 믿음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료로 지금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대답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저를 큰 용사라니요? 용사 다른 데 좀 가서 알아보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얼마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와 불법, 부조리와 불합리, 이런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겠죠. 이 나라만 이 모양입니까? 북한은 몇 년째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마치 썩어 문드러진 데가 고름골마 터지다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그것도 무슨 뭐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면서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면서요. 근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의 흔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부터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왔다는 그 수많은 기적들의 흔적이 지금 어디 남아있습니까? 그 기적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째 이렇게 압제를 받아서 예? 숨도 못 쉬고 농사도 못 짓고 농사 지어봐야 다 뺏기는 이런 현실을 허락한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이런 신앙의 갈등, 고민, 질문 어느 시대나 있는 질문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뭐 이런 질문이에요. 왜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게 기적을 베푸신 증거입니까? 이게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하는 얘기예요. 그런 내게 와서 지금 나를 무슨 큰 용사여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살다 가는 방식대로 살다 갈 테니까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용사여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신다. 아이고 그러겠죠. 뭐 함께 계시면 일이나 좀 풀리게 해주세요. 함께 계시면 병이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함께 계시면 부부관계나 좀 회복되고 애들이나 좀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런 푸념조로 무슨 항변하듯 하는 기도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가 막힌 사명선언이에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들 앞에서 7년째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한 농부를 찾아와서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고는 두 가지 사실을 마치 기정사실로 상정하듯 두 가지 기정사실 아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너를 지금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능력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타작하는 능력? 숨어서 지금 좀 사람 눈을 피해서 타작하는 능력, 이런 능력 주었다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좀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더러 큰 용사여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고 하더니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내게 이 모든 능력을 주었다.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보냈는데 보내기를 어디를 보냈다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그는 집 근처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있고 있는데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은 여기 이 순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과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겹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동시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우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이 두 눈으로 두 귀로 듣고 볼 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건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나 뭘 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못 봅니까? 미시의 세계를 봅니까? 거시의 세계를 봅니까? 그나마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생겨서 뭐 저 넘어 무슨 뭐 은하수 넘어도 좀 보기도 하고, 예? 무슨 뭐 박테리아니 뭐니 무슨 이런 것들 좀 보기도 하지만 뭐를 본대? 본다고 하나 뭘 봅니까? 그래서 무슨 원자를 쪼개고 분자를 쪼개고 무슨 쿼크를 쪼개서 보니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뭘 본다고 하나 뭘 보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보는 두 눈, 두 시선, 우리가 듣는 두 귀,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귀가 무수하고 눈이 무수한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걸 보고 세상은 돌았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현재와 미래와 한시와 유한과 무한의 동시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고리로 그분과 연결되기를 원할 뿐이란 말이에요. 믿음만이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들은 믿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요구하는 건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혼자 해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 해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거대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점점 복잡한 세상을 만들 뿐이에요. 점점 불안한 세상을 만들 뿐이에요. 점점 살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점점 위기가 동시화하고 현재화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뭐 많은 기적을 베푼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야, 내가 네한테 이미 너를 불렀거니와 내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게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장 13절 빌립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나서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까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바뀐 거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설, 신앙의 간극,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몸에 체득하지 못하면 아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믿음 없는 것만도 못해요. 잘못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다가 여러분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는 줄 꿈엔들 뭐 의심하지 않다가 눈 떠보니까 이게 천국은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는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소름이 끼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 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능력 더 달라고 아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세 번 기도해보고 포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강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안 거죠. 내가 일하겠다고 설치지 않아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다고 설치고 다닐 때는 스테반이나 돌로 쳐 죽이고 체포영장이나 받아서 사방을 돌아다니기나 더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실로 약해졌을 때 사방에서 얻어맞고 터지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그랬을 때 탄생한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강해져서가 아니라 바울이 약해졌을 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너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아니 무슨 온니엘이나 싸움이나 해봤다고 치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무슨 전쟁이나 준비는 할 수 있지만은 무슨 기드온이 뭔 언제 싸움을 농사 짓다가 싸움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근데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이게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소명이에요. 교회가 있어서 구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무슨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름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무슨 스펙이 있어서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 말하는 한 가지 권능을 가지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무슨 그 교회가 했는데 무슨 목사가 했는데 무슨 집사가 했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닌다고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크기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아유 당연히 기도원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합니까? 제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집안, 우리 아버지가 가장 볼 일이 없는 아버지고 나는 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나 마찬가지여서 내가 소용없는 자, 있으나 마나한 자,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는 원래 흙수저예요. 원래. 모세는 나중에 흙수저가 됐어요.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지냈던 왕자로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어쨌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게 꿈이었던 그가 모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탐욕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 이 40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는 그 속에 철저히 금수저로 무장된 그를 흙수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자각, 그 신앙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모세는 시간이 40년, 80년 걸리지만은 기도는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원래 흙수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쓰임받을 좋을 기회예요. 여러분들 정말 뭐 깨질 시간도 필요 없고 뭐 낮아질 시간도 필요 원래 낮은데 뭐 뭘 더 낮아져 몰라요. 너를 불렀다 이것만 아 그래요? 내가 이미 너한테 주었다 아 그래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17절 18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걸음인지 몰라요. 아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사자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이거는 여러분 믿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네?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원래 모태 신앙인들은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한번 믿어볼까? 이 하는 작은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자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변화고 그 첫 걸음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뭐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내가 딱 세 번만 따라갈게. 이게 엄청난 믿음의 변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변화를 중요한 믿음의 사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인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믿음, 내가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나의 믿음을 내게 심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믿음을 심어주는 것, 바른 믿음을 심는 것. 근데 그건 원래 자기 믿음이 없어야 잘 된단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잠비아에서 재봉틀 배우겠다고 네 사람이 왔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오래 재봉한 사람이야. 30년 재봉사야. 줄도 뺏들뺏들 못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은 이때까지 제일 재봉틀 경력이 짧은 사람이 제일 잘 배우는 거예요. 모태 재봉사는 재봉이 안 돼. 절대로 재봉이 안 돼. 끝까지. 알긴 하겠어요. 돌아갈 때도 끝내 이제 한국 유학까지 이제 하나 예, 라이선스 하나 가지고 또 갈 거예요. 가서 또 빼뚤빼뚤하게 또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태 재봉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 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뭘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아, 하나님이라면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잠깐 내가 가서 예물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을 아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에 싹이 트면 그 싹을 어떻게든지 싹이 트게 하기 위하여 아주 그때는 조심조심 다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기다려요. 그래 기다릴게 기다릴게. 그 자리 있어야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럼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꾸리에 담고 국물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다 그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도니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나왔다, 재물을 살랐다, 예물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원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믿어볼까 하고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예배와 하나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사명자가 예배가 흐트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법 없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이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한번 믿어볼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 상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인지 뭐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첫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뭐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맞네. 이분 불을 보내가지고 이거 지금 다 살라버리니까 확실히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럼 내가 여호와를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여호와를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뭐 들어서 아는 말 아래요. 난 죽었네 있네.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리고 어린 믿음에 싹이 터서 일껏 예배를 드리고도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의 문제를 안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놀라운 보증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예배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삭신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보았으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죽지 않는 새 생명이 늘 저희 안에서 왕성하게 살아 꿈틀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세상에 나가서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은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곳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탐하다가 수렁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곳이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자기 욕망 성취가 목적인 곳이 세상 아닙니까?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성취를 위해서 저렇게 줄다름하다가 어딘가에 다 올가미에 걸려있는 곳 아니에요? 내 능력을 증명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을 그렇게 매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 걸린다. 그러다가 우상의 종이 된다. 그러다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된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심플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구별하는 게. 이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목에, 예? 다 목이 무거워서 목, 이거 만지는 사람들 보면, 이거 현대인들은 만지면 다 여기가 짐이 천근이래, 여기 만지면. 다 돌덩어리래.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임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 곧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평강이란 죽음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상태예요. 죽음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에 덫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온 거란 말이에요. 평안은 죽음과 불가분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잠시 마음의 위로는 임했을지 몰라도 이건 평안, 본질적으로 평안이란 죽음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안의 본질과 불안의 본질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지금 뭐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타작이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냈다. 내가 내게 이미 능력을, 나의 능력을 주었다. 사명을 줄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가라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미 받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야 쓰실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는 걸 모르면 평생 못 쓰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백지 수표 받고 그 백지 수표 집에다가 무슨 뭐 창구멍 뚫린 데 바른 사람 얘기 들었죠?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수표가 뭔지 모르면. 백지 수표를 받고 그게 여러분 창문 틈이나 막을 종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 하라고 보냈는지 무슨 능력을 주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맨날 뭐 저기 저 뭐 뭐 여기 저 뭐 삼성 SK 가가지고 KT 가가지고 핸드폰 하나 주세요. 신품 나왔습니까?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오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제단을 쌓게 된단 말이에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왔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슨 뭐 누구 앞에서건 아니건 그걸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름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하는 것을 굳건히 확인하는 상태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이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그 얘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시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것 때문에 중보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받은 말씀은 뭡니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이겨냈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데 한국만 잘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시아권만 잘하면 되는 일입니까? 온 세계가 지금 불길에 붙어서 불이 지금 어디서부터 터지고 있는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이 세상에서 뭘 여러분들이 하고 이 마지막 시대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맞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잠깐 어디 가서 어디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들었는데 한 40분 동안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내 서비스 하다가 올 수도 없었어요. 물도 쏟아지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로마에 가서 서지는 않을 망정 베이직교회 가서 주일 서야 됩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모든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아시네, 아시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생각이죠. 기내 서비스 받으면 뭐합니까? 비행기 떨어지면. 뭐 기내에서 좀 좋은 음식 먹고 뭐 에코노미에서 뭐 앉아가고 뭐 비즈니스 앉아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거 말고 무슨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1등석, 비즈니스석, 에코노미석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헌신, 헌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바로 앉아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착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착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머리에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신앙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슨 그렇게 신앙이 힘듭니까? 주님 앞에 잘 착륙하면 되는 거지.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복잡한 생각하지 마. 하나님하고 무슨 뭐 딜할 일이 있습니까? 거래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뭐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이것 달라 저거 달라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기도가 그냥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요새 우리 그래서 뭐 아파트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정말 오늘 이 기도원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영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웃으십시오. 여러분이 변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사는 믿음이 기적인 줄로 믿으십시오. 기적이 어디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거부할 걸 거부하고 싸울 걸 싸우고 당당히 맞설 걸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함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미, 이미 승리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을 뿐입니다. 내 야망이나 내 욕망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을 무슨 자랑처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전부를 주시고도 아무 내색하지 않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남은 시대, 마지막 시대, 위험한 시대, 불안한 시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미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고 승리하기를 선언하는 자리에 고기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위해 아버지의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